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있고 또 저희 안에서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천하신 우리의 형제님을 기억해 봅니다.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형제님을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이날은 아주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하고 질문했을 만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정부 메시지, 세계 강대국의 재편성, 인플레이션 상승, 식품 가격 상승,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하고 묻는 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 좋은 질문이고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보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 예수님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가버나움의 집을 떠나 호수로 향하십니다. 해변에 앉아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와, 오늘 너무 바쁘다. 무슨 날이지?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해변에 앉아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일이니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날은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눈멀고 벙어리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종교 권위자들은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로 이 일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12장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들로 붐비는 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말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걱정하고 예수님 부끄러워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예수님은 메시아인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신데 왜 존경받는 종교 당국의 저항을 받고 있을까?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분을 의심하는 걸까?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라면 왜 여전히 로마 병사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일까? 왜 굶주림, 질병, 죽음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한편 예수께서 바다에 앉아 계십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몰려드는 큰 무리 때문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십니다. 이 상황은 고대 세계에서 교사와 청중의 흔한 장면입니다. 교사나 설교자는 앉고 청중은 서 있습니다. 저도 앉고 싶은데요. 여러분 서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가 가버나움에서 1.5km 떨어진 갈릴리 바다의 비움의 만이라고 불리는 만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적인 말굽 모양의 원형극처럼 경사져 있고, 이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배에서 해안에 모인 군중까지 100m 넘게 예수님의 음성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어떤 걸까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누군가에게는 진실을 밝히고 누군가에게는 진실을 숨기려는 비유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시고 지혜롭고 총명하다 생각되는 자에게들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농부는 딱딱한 흙, 돌이 많은 흙, 가시가 많은 흙, 좋은 흙, 네 가지의 유형의 토양에 씨를 뿌립니다. 네 가지 토양은 네 가지 다른 반응을 생성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무슨 뜻인지 들어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듣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살펴봅시다.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 비유 속에 씨 뿌린 자는 예수님입니다. 앞으로는 제자들이 씨 뿌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씨 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귀한 씨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비유에 따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말씀은 그를 따르는 자들 마음에 뿌려지고 가장 귀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잠시 민들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요즘철엔 민들레철이 지났지요. 그렇지만 봄에 5월 또는 6월이면 늘 나타납니다. 로우메리에 대해서 거의 모든 잔디밭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 민들레는 캐나다가 토종이 아닙니다. 어디 유럽에선가 분명히 왔을 겁니다.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의 부츠에 하나 두개그 씨앗이 붙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노스 아메리카에 오고 나서는 그 씨앗이 아주 퍼졌습니다. 이 씨앗은 경작되지도 않고 그냥 퍼져나갑니다. 바람에 의해 운반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형제들과 함께 저 민들레 퍼프를 후 불어서 퍼뜨리게 되면 재밌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부모님은 그럴 걸볼 때마다 아주 기겁하셨습니다. 매년 봄마다 민들레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그씨 안에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씨가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NA를 갖고 있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중요한 그 씨에 가장 중요한 그 씨, 말씀 안에 DNA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또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 뿌리를 내려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빌리 그램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초창기에 그의 많은 친구들은 성경의 권위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이 바이블을 믿어야 하는지,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볼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의도적으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천국 복음의 씨는 선하고 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흙은 서로 다른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복음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마음의 흙 상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 또제 마음의 상태가 오늘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딱딱한 길가에 뿌려지게 됩니다. 울타리가 없고 딱딱해져서 구불구불한 길가입니다. 이 길은 말씀을 받기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씨앗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씨를 완전히 먹어버리곤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굳은 길, 그 길갓길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인 사탄이 씨를 빼앗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콘도에는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지나다니는 그 경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저희 건물이나 주변 건물에 까마귀들이 잠시 앉곤 합니다. 만약 발코니에 음식을 남겨두기라도 하면 까마귀들이 재빠르게 낚아채갑니다. 제가 고기라도 구울러 치면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 상태의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이 길가에 있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 발코니에 남겨두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발코니에 있는 음식은 집 안으로 들어와 빨리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인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결단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 진리가 마음의 벽에 뚫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완고한 토양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옛날에 그 브라질에 있는 독일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을 가졌었습니다. 처음에 그 어머니와 자녀들은 좀 이상한 뉴에이지 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그 진리를 찾는 그 어머니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의 세 자녀와 또 그들의 배우자들 그리고 손주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아버지는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들의 25번째 결혼기념회에 저를 초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은 레이, 당신이 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랑 그에 따르면 제 아내랑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복음을 전해 받아들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딱딱한 땅에 그토록 후하게 씨를 뿌리실까요? 여러분이 자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식물에서 수천 개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민들레 퍼플볼도 거의 한 퍼프 안에 172개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식물에서 2,000개가 넘는 씨앗이 만들어진답니다. 이 중에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겠지요? 몇 퍼센트나 그럴까요? 이 영적인 영역으로 해석하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넘치는 씨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고에 있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아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메시지를 퍼뜨리셨습니다. 네 가지 모든 토양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딱딱한 흙이 결국엔 가장 좋은 토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더라도 좋은 열매를 이 토양을 그 좋은 토양으로 되기도 합니다. 비유에서 또 다음 경우에는 씨를 뿌릴 때 일부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바위가 많고 고르지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석회암 기반으로 얇은 토양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태양의 열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얕은 토양은 빠르게 가열됩니다. 씨앗은 일찍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더워질수록 빨리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토양의 깊이가 얇아서 식물의 뿌리가 기반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얕은 토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표면에만 남아있고 마음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이런 토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일시적으로 열렬히 받아들이지만 일단 외부의 압력이나 실망 또는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선 다음 일에 몰두해 버리지요. 얕은 토양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붕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기적, 설교에 매료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떨어져 나갑니다. 내면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결코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또 농부는 계속 씨를 뿌립니다. 일부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집니다. 이세 번째 토양의 문제는 흙의 양이 아니라 경쟁이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토양과 햇빛의 영양분을 놓고 좋은 씨와 경쟁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의 약속의 매력을 느끼지만, 그리고 보는 것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들에 아주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에 완전히 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우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만한 것들이 우리 세상 염려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자녀의 학습 문제 또는 재정 상황, 경력 같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걱정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줄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에 끌리는 이유입니다. 결국 돈은 우리한테 어떤 독립이나 안전, 지위, 휴가, 심지어 생명을 약속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환상입니다. 착각입니다. 이 돈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요구랑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걱정을 가져옵니다. 이 가시밭은 스트레스 받는 토양입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받는 묵상하는 동안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종종 이 스트레스 받는 토양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종 제 마음이 걱정 때문에 어수선해지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 걱정, 손주들 걱정, 그런 걸로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뿌리내리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돌아가셨던 제 친구 그 형제님을 생각해 봤을 때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생각해 볼때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여러 불치병을 겪고 있고 고통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도록 그는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삶 안에 열매가 맺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좋은 토양.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좋은 땅에서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가 됩니다. 성경에서 100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듣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올인하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토양이 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돌밭이나 가시밭인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확인된 예수님의 유일한 추종자는 네 번째 흙, 부드러운 토양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토양이 돼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진정한 제자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네 번째 토양만이 의미 있는 토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늘 부드러운 토양, 좋은 토양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제가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제게 말씀을 주시고 제그 말씀이 제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흙이 돼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열매가 있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소화되었을 때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가치를 바꾸고 삶의 도전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변화는 외적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이 말과 행동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말과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네 번째 토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드러운 흙에 씨를 뿌리면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영향력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열매와 다른 사람의 열매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사역, 영적 은사 또는 성령의 은사 또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양을 측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 또 뿌린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질문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고 질문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 저항하고 있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네 가지 토양이 있다. 네 가지 다른 마음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중요한 적용입니다. 그날의 중요한 그날에게 예수님께 설명하신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뿌림은 완악한 마음 또는 사탄의 반대 또는 세상의 염려, 박해 이런 것 때문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저항하고 그저 그 딱딱한 마음인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딱딱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수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겪은 것을 그 제자들이 겪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도 겪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정형은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오늘 어떠냐인 것입니다. 어떤 상태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오늘 제 마음이 완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험담이나 편협함, 성적 부도덕, 교만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제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일매일 같은 죄를 짓고 있다 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해질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딱딱한 마음인 채로 계속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진실로만 살려고 하고 점점 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무시해서 마음이 완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를 계속 갖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해서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또그 용서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마음이 얕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는 액티비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기쁨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순종하는 일 또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하는 시간을 갖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말씀에 따라 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은 우리는 또이 스트레스 받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 걱정할 거리를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수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마음이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뭐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여러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텍스트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볼수 없을 지경입니다. 어떨 때는 뭐 물론 비유지만 그 폰을 여러분 저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져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quiet time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여러분께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에게 말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걱정 때문에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토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밖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에 따라져 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도록 할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곧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 토양 상태인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드림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저희를 아버지께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주시었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죄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생명과 그 은혜로움을 넉넉히 누리고 또 소망 가운데 살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듣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임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밀알 되시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주의 상에 나올 때 기억할 것은 빵을 만들려면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으깨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상하게 하고 그의 몸이 꺾이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몸이 이렇게 깨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주님의 몸을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다시 계속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 깊게 내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그 생활 안에서 우리의 말씀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찬송 또 드리겠습니다.